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끄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로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여품을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줘서 그렇게 부부가 된 것이냐. 참 그게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그 여자를 만든 것이 결혼 생활 잘 하라고 만든다는 것이냐. 아니면 그 다른 이유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만든 것이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 사실은 남자를 만들었을 때 그것으로 뭔가 부족했던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기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여성을 돕기 위해서 남성이 생긴 것이 아니고 남성을 돕기 위해서 여성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여성이라 하는 것은 남성 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남성 안에 포함이 남자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이쪽에 보면 남자가 인간의 대표로 보이죠. 보이는데 그것 좀 자세히 들어가면 그 남자 옆에 여성이 있다 이 말. 이 말은 하나님께 남자에게 준 그 사명이 여자라고 해서 내몰라라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남자한테 준 사명 속에 여성도 그 사명에 같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남자 사이에와 여자 사이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머리 기능, 머리의 위치 그걸로 서로 상호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라 하는 건 둘이 될 수 없지요. 머리를 통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리고 여자의 그 머리는 남자. 어떤 질서 같은 것이 위기 질서 같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이건 하나님 쪽에서 방금 이쪽에서 접근해서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인간 쪽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남자들은 내가 저 여자 만나서 얼마나 편하냐 그걸 먼저 고려하겠죠. 내가 여자의 머리다. 우리 머리 여자의 머리는 동시에 내 머리는 그리스도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입장에서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 얼른 떠오르기보다는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난 뒤에 생각보다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가, 얼마나 내가 편리해졌는가, 이걸 먼저 고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죠. 나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저 남자 만나가지고 팔자 고쳐 더 나아졌는가, 얼마나 내가 행복하냐, 이거 먼저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남자와 여자 내 살 중에 살 삐죽삐죽한 것은 이거는 어느 층이냐 하면은 인간에게 죄가 덮치기 이전에 그때 상황이에요. 인간에게 죄가 덮치고 난 뒤부터는 우리 둘이 한 몸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하고 딴 몸인데 서로 피를 위해서 한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죄 짓고 난 뒤에 창세기 3장이 넘어가면 죄 짓고 난 뒤에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입장과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 달라요. 남자는 뭐라고 하나, 그 다음부터는 책임을 지가 지지 않고 여자 책임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누가 나들어 먹지만 한 그 나물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수긍을 하니까 12절에 그 남자가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 책임인데 사실 여자 책임도 여자 책임에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내한테 만들어주고 붙인 그 여자니까 책임이 역시 하나님한테도 약간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임을 자기로부터 하나님과 여자 쪽으로 밀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남자가 어떤 위에, 자기 머리 위에 통치자가 없다. 그리스도란 하나님이란 통치자가 없이 된 채 죄 짓고 나는 나다. 예. 나는 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오늘날 결혼 같은 것을 그런 입장에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결혼은 막 무지무지한 복잡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에 쓰이고 뭐고 유대인들이 자기 아내와 살다가 아내가 음식을 뭐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쉽게 막 라면을 먹고 있다든지 또 아내가 남편의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혼을 강요해서 그 여자로 하여금 내몰라라고 내버렸어요. 그 여자가 이혼녀로서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어떤 박대와 천대를 받느냐, 어떤 법적인 행세를 할 수 있냐,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가 내 아내답지 못하기 때문에 내 남편만의 고분고분 못하기 때문에 추방해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가늠한 기다.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늠한 거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찰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 나오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창세기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근데 이 말씀도 약간 좀 따져보면 좀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이 짝 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갈라섰는데 뭐예요? 하나님도 내한테 지네? 이래 될 수가 있잖아. 이래 될 수가. 에? 야 너가 그 뭐고 너가 둘이 갈라진대. 갈라짓자 우리. 어? 그래 갈라짓자. 하나님 갈라졌지롱 이래 될 수가. 그리고 하나님 찾아가지고 내가 짝지어져서 못 갈랐는데 벌써 갈라섰는데 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 이걸 지금 지적하려고 해요. 하나님 믿고 어떻게 가정이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갈라지 마라칸 하나님이 작정서를 갈라서지 마라칸데 저 못된 남편이 내보고 갈라서자게요. 어쩌면 됩니까? 목사였다가 하나님이 쫙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오지 못하니라. 글쎄요, 그건 아는데요. 갈라서작 하는데 왜 합니까? 목사였다가 하나님이 쫙 지은 갈라서 아니! 지금 갈라서작 하는데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 문제 어디에 일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이유 쓰는지, 이혼을, 이혼한 것이 나가 너무너무 잘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 어떤 이유 쓰는 인간도. 예. 안 갈라선다, 못 헤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해도 인간은 갈라서면 갈라서고, 헤어지면 헤어지고, 10번,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나는 잘했잖아요. 내 하는 행위는 참 멋있지요. 이것은 뭐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와도 나는 의롭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뭐 한다 이 말이죠. 라는 이야기를 어떤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나님 딱 지어진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저 얼마나 그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는 여러분 가장 그저 가장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 나오는 말이 뭐냐? 나는 내 앞에는 내 눈앞에 난 니밖에 없다, 니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거 듣지 않은 지 오래됐죠, 여러분. 난 눈앞에 난 당신밖에 안 보인다. 그 많은 남자 있어도 난 당신만 보이고, 그 많은 여자 있어도 나는 당신만 보이네. 하여튼 나는 당신밖에 없다. 이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나하고 동체다, 동체. 같은 일체, 일체성이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야. 근데 그 결혼할 때 남자도 이런 소리 하고 여자도 이런 소리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는 뭔가 신비로움 가지고 호기심으로 결혼하기 쉽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같이 살아보면 그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그 신비로움이 그 저 하나의 안개처럼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신비로운 그 신비로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늘 봐도 맹숭맹숭이에요. 예. 매력이 넘치던 그 매력이 어디로 없어졌는지 날아가 버리고. 전에 그 청각 때, 처녀 때는 손만 가까이 대도, 아니, 손에 가까이 대려고 접근 5cm만 가까이 대도 짜릿짜릿 정지가 하더니만, 이제는 결혼하고 10년 돼가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 해도 정지는 뭡니까? 날씨 더울 때는, 하지 여름 때는 좀 비켜라. 더울 때 어디 붙어야 하나, 이거 저리 가. 아니, 안 그래도 날씨 더운데, 이게 땀띠 좀 내면 땀띠 저리 가, 저리 가, 귀찮다, 귀찮다. 땀이 없어, 땀이 다 귀찮다, 다 귀찮다. 손을, 그, 찌찌찌, 전기는 커녕, 전혀 이, 그, 저,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름다워하고 신비로워야 되고, 계속 신비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스러워야 되고 고귀해야 되고 소중해야 될 결혼이 깨졌으니까 목사님 이제 이혼할 줄만 계십니까? 결국 그렇게 나온다면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 때문에 결혼한 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결혼의 원리하고 다릅니다. 네? 아름다움이 유지되기 한만 결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그 이상의 원리 원칙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아내가 사랑스러워요 할 때는 그 결혼 초지만 이제는 아내를 봐도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헤어지죠. 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내가 사랑스럽다는 조건 하에 하나님이 결혼해 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혼은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예? 내가 결혼하는데 행복했었다. 사랑을 받았다. 또는 사랑을 했다. 그런 조건은 뭐냐 하면 인간이 죄 짓고 난 뒤에 결혼이라는 것도 내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 내 위하라고 내 편안하고 결혼한 게인데 이제 와서 둘 다 상황이 식어졌고 그런 신비감도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뭐 같이 있으나 뭐 떨어지 있으나 이 별 탈 없으니까 우리 서로 편한 대로 살고 우리 그 각자 독립해서 그만 갈라쓰자. 이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노 아니다. 정당화될 수 없는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죄짓고 난 뒤에는 뭐를 놓쳤냐 하면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둘이 한 몸 되게 한 그 진짜 알맹이 진짜 원칙을 사람들은 죄짓고 난 뒤에는 자기 욕심에 가려서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결혼이란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고 둘이 대답을 두고 인간 붙이자는 거예요. 사랑을 발견하라고.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혼, 이 갈라서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상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나를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아주 부담 갖지 말고 뭐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갈라서만 벌 받잖아요. 그런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보내버려. 네. 갈라서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오히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지금 남자들의 기쁜 소식 아닌지 모르겠어요. 보고 있네요. 그러나 독립할 가능성이 있는 여자한테 또 예식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죄 짓고 난 뒤에 생긴 자기 중심들, 자기 편리한 중심들의 또 죄성이다 이 말. 상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자. 왜냐하면 구원자는 남편이 아니고 구원자는 아내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가 몇 년을 기도 사람을 몇 년을 이끌어왔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나이가 얼마나 먹더라도 우리의 구세주는 변함없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랑이 돼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말씀 드리고 난 뒤에 진짜 아내 남편 사이에 뭐가 개재되어 있는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그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징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면 이렇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면 예, 빨리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32절을 보면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을 나누옵니다. 장가를 하기 전에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장가하고 난 뒤에는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꼬 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분리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요새 이런 남자도 드물어요. 요새 아내를 기쁘게 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남편도 참 찾기 드뭅니다. 아, 근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참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시집간 것도 마찬가지. 이거 시집가지 않는 34절에 보면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이런 아내도 요새는 찾아보기 손바닥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죠. 결혼하고 난 뒤에 그저 뭐 족쇄 서로 맞아 형사가 그 범인이 수갑으로 함께 된 것처럼 뭔가 우리 사이는 수갑으로 채이는 것 같아요. 갈라서도 달라서지 못하고 예, 그런 입장이 있단 말이죠. 마음은 딴 마음인데 몸은 붙어가지고 같이 사니까 얼마나 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들 하여금 올무노릇함이 아니니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해서 이치에 합당한 줄을 생각할 때에 홍기도 지나고 그 자체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처녀 딸을 시집 보낸 것도 잘 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한 자가 더 잘한 것이다. 처녀 딸을 시집을 보내는 것도 이게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지만 시집 안 가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도 이것이 오히려 시집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옛날에 창세기 2장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결혼 자체가 중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결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은 구세주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게 원래 인간된 도리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짓고 난 뒤에는 결혼 제도가 남아있고 결혼하고 싶어서 전부 다 결혼을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알맹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놓쳐버렸다 이 말이야. 죄짓고 난 뒤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는 것처럼 안에 없는 자가 자 이 말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는 게 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없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사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여자 만나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환장해라 눈 벌뜨면서 성경에 보니까 안에 있는 없는 자가 자나 지어져간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예? 저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버리는 그런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결혼도 하나의 고통이에요. 왜 고통이냐 하면 결혼이 고통이 아니라 결혼한 당사자 본인과 상대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두 인간이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남편이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하면 아내가 그 말을 남편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입장 들어가지고 다다다다 잔소리를 막 하는 자세 막 퍼붓는데 그리고 아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남편이 그 아내 입장이 되지 못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 또 잔소리를 막 퍼붓는 거지 살림을 위해서라가 아를 공부를 위해서 저 봐서 공부를 하면 다다다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지금 상당히 그 결혼 자체가 행복할 것이라 기대하고 했는데 그 행복이 결국 현실로 돌아가버렸어요. 그게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 자체도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결혼하고도 더욱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럼 아내하고 헤어지고 아니요.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니요. 이혼하고 아니라 그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 서로의 부족과 서로의 모남과 못난 점을 발견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내밖에 모르는 아내보다도 내부터 먼저 생각하는 이 이기주의를 분명히 하면서 이 많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결혼을 한 목적이 아니라 결혼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이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전도서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 밖에 없는데 그도 건질 것 하나 있거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 즐겁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면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되느냐 하면 잠언서 5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그리에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그물로 그 나오지 마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이르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이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자가 하나님이 어릴 때 했던 그 아내 조강지처죠 조강지처 그 조강지처를 버리고 왜 다른 여자에게 어떤 행복과 제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하느냐 결국 이 말씀은 결혼할 때 한몸 되라 하는 것이 죄 짓고 난 뒤에는 우리의 온몸으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미 한몸이 아니라 따몸이 됐어요. 한몸은 어디 있습니까? 내 한몸이 내 한몸이라 저 안의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내한테 잘해줄 때만 내 한몸 참 잘해주지 어디까지나 내 몸은 내 몸이고 내몸 한몸 위에 다른 것이 끼들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내 몸, 내 몸이지. 남편이 내한테 잘해줄 때만 남편이지. 안 그러면 난 버리겠다. 양쪽 다 둘이 한 몸이 아니라 둘이 아몸이 됐고 각자 몸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각자 몸이 된 상태에서 둘이 만남을 통해서 왜 우리는 어디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상실했으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질곡과 죄의 질곡과 고통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가, 그걸 확인하고 심각하게 그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한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남편으로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여자로서의 한 남편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쉬운 일인데요. 죄 짓고 난 뒤에, 왜냐하면 여자로서는 한 남편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형벌 쪽을 줬기 때문에 한 남자에게만, 소도실수 한 남자에게 매기고 상처를 입고 남자로 운명 속에 자기가 팔자가 참 절정되도록 그렇게 운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 벌 속이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남자는 그 다음부터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 여자를 그리고 싶은 욕망이 꿀떡 같거든요. 그 꿀떡 같은 욕망을 스스로 이건 죄다 치면서 그 자기의 세물을 한 여자에게 바치고 한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같이 나는 것이 사람이 한 평생 살면서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정말 성취하기 힘든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한 몸 되라. 그런데 우리는 딴 몸이 되고, 야, 어떻게 하면. 한 몸 돼야, 옳습니다. 하지만 난 내 몸을 챙길랍니다. 아, 이거 미치겠네.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이게 옳은 줄 알면서도 왜 내 감정과 내 욕구는 왜 거기에 부합되지 못할까? 바로 결혼이라는 것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홀로 살게 됐거든 다시는 결혼하지 마라 성경에서. 혼자 됐거든 또 다시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차피 딴 몸인데 이 목사님 저 남자는요 나만 사랑해요. 예, 나만 사랑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남자 내 손에 장을 찢을게. 그런 남자 없습니다. 그런 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상담소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조건 15개 걸어가지고 15개 중에서 30% 5개 맞거든 해보라 합니다. 조건 15개 걸어가지고 5개 정도만 해라 합니다. 통계상 그들이 이제 해보니까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내가 왜 이토록 내밖에 모르나, 내밖에 모른다는 것이 상대 배우자에게 얼마나 심적인 상처를 주고 얼마나 괴로운 걸 준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라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빼더라고만 이미 결혼했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예. 결혼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무여무여 없던 걸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갑니까? 내가 짝짓고 살아야 나오지 못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빼도박도 못하지만 어쨌든 이 결혼하는 어떤 새로운 환경을 하나님 주셨기에 왜 주셨는가? 한번 배라는 그 명령에 죄여 내려주어도 나는 못하는데 왜 안 줬습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야 네 죄 없어봤는데 절대로 남편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자도 남편도 인간이니상 스트레스 받고 심증이 피곤합니다.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복권 당첨될 때 그때 기분 좋아가지고 뭐 사주고 계속 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고소치가 돈 한 10만 이럴 때는 그때는 집안 안 뒤집어놓으면 천만 다행이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감정입니다. 감정에 따라 사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감정이 한결 같아. 우리 남편은 한결 같아. 늘 나를 이렇게 이뻐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슨 노래 제목 같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잘해주거든 왼떡이고 이래 생각이 남편이 잘해주거든 이거 왼떡이고 아내가 밥이라 해주거든 이거 왜 한국 무지로서이나 이거 참 남편이 내하고 안 헤어지고 살아주니 이거 얼마나 고맙냐. 아내가 임신했거든. 임신하지 마세요. 회임하셨습니다. 아내 회임하셨습니다. 예. 수라상 왔어요. 날 이렇게 이 죄 많은 이 부족한 애께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이렇게 나를 도와라고 서로 또 외롭지 않다고 붙여주니 나 같은 죄인에 이것도 오갑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도 늘 가지, 이 마음도 늘 못 가지만 그래도 이왕 죄인인 내 일상은 고마운 줄 알고 서로를 봐서 반가운 줄 알고 예, 언능보다 낫나 이런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짜 내기 남편 진짜 내기 변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들 이미 죄지었기에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우리들 하지만 우리들을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낮추게 해주시고 자기가 부족한 남편이고 아내인 것을 깨우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